네. 다 같이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0편입니다. 시편 30편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30편의 12절 맨 마지막 절입니다. 다 같이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내 영광이 노래로 주를 찬양하며 잠잠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오주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토록 감사를 드리리이다. 아멘. 오늘은 뒤를 돌아보고 앞으로 감사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를 주심에 감사드리고 주님 말씀을 또한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의 영께서 저희와 함께 하셔서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국은 추석이 이미 지났고요. 그리고 미국의 추석은 11월 넷째 목요일입니다. 좀 다릅니다. 아직 좀 남았고. 캐나다는 내일입니다. 추수감사절에는 무엇을 하는 것일까요? 네, 감사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살게 해주시고, 먹여주시고, 수확을 잇게 하시고, 등등에 대한 것을 정말 다시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날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중에 한 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들이 수없이 많지만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시편 30편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편 30편은 그 시편 앞에 맨 위에를 보시면 쓰여 있는 것처럼 다윗이 집을 봉헌할 때 지은 시와 노래입니다. 여기서 다윗의 집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첫째는 다윗 자신의 집일 수 있고요. 둘째는 성전, 셋째는 성전터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다윗 생애에 성전이 지어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윗 집은 아마도 다윗 자신의 집으로 봐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어떤 이는 사무엘하 24장 18절과 역대상 21장 18절에 나오는 성전을 짓는 장소로 여부스 족속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는 사건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다윗의 집이라고 나와 있으니 그냥 일단 문자적으로 다윗의 집이라고 해석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윗의 집의 건축은 사무엘하 5장에 나옵니다. 유다 쪽에서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공식적으로 왕이 또한 됩니다. 받아들이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쪽은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왕이 됩니다. 하지만 다윗에 의해 이스라엘이 완전히 평정이 되고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면서 사무엘하 5장이 시작됩니다. 긴 싸움이 있었고 오랜 시련과 죽을 뻔한 고비를 여러 번 넘긴 다윗은 온 이스라엘을 이제 드디어 통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곧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여부스 족속을 치고 시온의 강한 요새를 빼앗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로 다윗의 도시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사방에 성벽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창대한 다윗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때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자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공들을 보내서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짓게 합니다. 아마도 그때쯤이 바로 이 시가 지어진 시점으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 70년을 살았습니다. 그가 유다를 통치하기 시작했을 때가 30세였을 때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40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통치하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이스라엘과 유다를 통치를 합니다. 그러니 다윗의 집이 모든 지파를 통치하기 시작한 후에 지어졌으니까 그가 거의 40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 시를 썼을 때요. 쉽습니다. 좋은 나이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좋은 나이라고 생각하니 어르신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정말 좋은 나이 아니겠습니까? 40. 하여튼 다윗이 자신의 집을 40쯤에 갖게 되었는데 그 집이 보니까 엄청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자신의 집이 지어지는 것을 볼때 무언가 고생의 열매를 보는 것 같았기에 얼마나 좋았을까요? 집이 지어지고 주님께 감사를 드릴 때 생사를 오가던 수많은 전쟁을 치렀던 과거가 아마도 주마등처럼 싹 지나갔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을 봉헌하던 그날까지 함께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사람이 다윗과 같은 삶을 살지는 못합니다. 그와 같이 다이나믹한 그런 삶을 살기도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어느 한 날을 중심으로 과거를 돌아보았을 때 주님께 감사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시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주님께 감사드릴 것이 무엇이 있을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무엇을 감사하십시오. 무엇을 감사해야 됩니다. 하는 그런 어떤 선언적인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은 조금은 인터랙티브한 원웨이가 아닌 그런 설교를 하고 싶습니다. 너무 일방적이지 않은 설교요. 그렇다고 무슨 손을 들고 뭐 답을 하시고 뭐 이런 건 아니고요. 제가 제목을 드릴 때마다 한 10초 이 정도 드릴 테니까 눈을 감고 여러분의 과거, 그 순간 생각나는 것이 있으시면 생각하시고 자신의 그런 것이 있을 때, 제목과 부합되는 것이 있을 때 주님께 속으로 아주 짧게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오주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나를 고치셨나이다. 아멘. 많은 사람이 2절과 3절을 이야기하며 다윗이 그 당시 굉장히 아팠을 것이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정확하게 다윗이 어떻게 아팠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다친 몸이 아팠을 수도 있고 심한 병에 그 당시 걸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가 그 후에도 몇십 년을 더 살았으니 질병이 있었다면 주님께서 분명 고쳐주셨음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혹시 정말 아프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도 편찮으신 분들이 있지만 인생을 되돌아볼 때 정말 너무도 고통스럽고 아팠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우선 먼저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언제 그리도 아팠던가? 그리고 아팠는데 지금은 그때의 질병과 고통이 없다면 지금 잠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아프더라도 지금 이렇게 계시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아픔도 마찬가지겠지요? 자녀가 그렇게 아팠던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기도와 눈물로 밤을 지냈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그렇지만 이제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거나 이미 장성한 자녀가 되었나요? 그때 아이가 아팠던 기억이 난다면 잠시 그 순간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낫게 해주신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별로 크게 아프지 않았는데도 지금 어떤 과거의 아이가 아팠던 장면을 생각하면 그리고 고침을 받았다면 지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짧게 5초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여, 주께서 내 혼을 무덤에서 끌어올리시고 나를 지켜 살게 하사, 내가 구덩이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2절에서 이어지는 그러한 구절이지만 저는 따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건강이 아니었더라도 자신에게 있었던 너무도 극심하게 힘든 일들이 혹시 있으셨는지요? 3절에서 이야기한 대로 내 혼이 무덤까지 내려가는 그러한 고통이 있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쩌면 그 정신적, 육체적 고통 때문에 이제는 그이 고통 다음에 올수 있는 것은 죽음뿐이겠구나 라고까지 생각하게 했던 그런 어려움이 여러분의 인생에 혹시 있으셨나요? 그 환경의 어려움이 너무도 극심하여 커다란 스트레스를 이루고 이것이 심지어는 나의 질병까지 된 적이 있으신가요? 우울증이 오기도 하고 어떤 질환이 오고 혈압이 올라가고 암도 걸릴 수 있고 이러한 극심한 고통 그런 것이 인생에 혹시 있으셨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모두 이렇게 멀리 집에서 운전을 하고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니 3절에서 이야기한 대로 주께서 내 혼을 무덤에서 끌어올리시고 나를 지켜 살게 하사 내가 구덩이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라고 고백한 다윗의 간증이 여러분 것이 되지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그러한 고통에서 빠져나온 적이 있다면, 그렇지만 주님께 진정 감사한 적이 없다면, 지금 그 사건에 대해서 아주 잠시 눈을 감고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다 같이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의 분노는 잠시뿐이요. 그분의 호의 안에 생명이 있나니 밤새 울음이 있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임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킬 만한 일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죄가 크기에 누구에게도 말 못할 죄. 그러게 끙끙거리며, 그러게 주님의 진노가 무서운 그런 때가 혹시 있으신 적이 있나요? 아니, 꼭 그렇게 거창한 죄가 아니더라도 주님이 이러다 나를 혼내면 어쩔까 하는 순간적인 두려움이 있으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혼을 난것 같기는 하지만 주님의 분노가 사라진 것 같고 어느 순간 평상시의 날들로 돌아온 그런 기억이 혹시 있으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아이들을 키우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큰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아이를 보며 부모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도 아이들이 말을 안 듣거나 잘못을 해서 저희 화를 일으키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눈물이 쏙 빠지게 혼을 냅니다. 너무도 정당하고 올바른 그러한 분노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혼이 나고 울면서 잠을 자고 있는 제 아이들을 보면 또 그것이 그렇게 미안하고 안쓰럽고 또 예쁘고 그렇습니다. 혼이 나서 잠이 든 아이 옆에서 저는 얼굴을 쓰다듬고 어루만지고 뽀뽀하고 옆에 잠시 누워서 자는 아이들을 본 적이 종종 있습니다. 주님도 그러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너무 불순종하여 주님의 분노를 일으키고 때로는 그 대가를 받지만 우리가 울면서 잠이 들때 주님은 우리 옆에 누우셔서 우리의 볼을 만지시고 얼굴을 쓰다듬고 저희 볼에 뽀뽀도 하고 그러실 것 같습니다. 정당한 분노이지만 그렇지만 너무도 사랑해서 미안한 그러한 마음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정말 주님의 치심 같아서 두려워했지만 곧그 상황이 나아지고 회복된 기억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죄를 지어 두려워하였지만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평안한 마음을 주신 적이 있습니까? 간밤에 울었지만 다음날 새로운 희망을 가지신 적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때 충분히 감사를 드리지 않았다면 지금 잠시라도 짧은 순간에 주님께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때 감사를 하였더라도 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6절,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내가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주여, 주께서 주의 호의로 내 산을 굳게 세우셨사오나 주께서 주의 얼굴을 숨기시니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아멘.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내가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소위 가장 잘 나갔을 때가 언제입니까? 사람은 정말 참 죄성이 강해서 자신이 일이 좀잘 풀리면 참으로 교만이 올라갑니다. 자신이 무엇이 된 듯한 그러한 마음에 현재 자신의 위치에 자신감이 생기며 주님이 인생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혹은 의식적으로라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코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런데요, 정말 자신이 인생에서 조금이라도 잘 되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 주님의 도우심 없다면 될수 없는 일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어렵지만 그런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하지만 사실입니다. 주님의 자신의 도우심을 거두시면 정말 아무것도 할수 없음을 꼭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7절에서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주여, 주께서 주의 호의로 내 산을 굳게 세우셨사오나. 그렇습니다. 만약 인생에 조금이라도 잘 되는 것이 있다면 전적으로 주님께서 해주신 일이라 인정을 해야 합니다. 이는 주께서 주의 호의로 되고 있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현재는 자신의 평화와 굳건함과 혹은 번성함 등은 지금 현재 있는 전적으로 주의 호의임을 인정하고 주님께 엎드리고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인간이 자신의 인생을 담당하시는 주님을 인정하는 것을, 주님을 인정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인정하시고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리는 것을 주님께서는 기대하십니다. 구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구덩이로 내려갈 때에 내 피에 무슨 유익이 있으리이까? 흙이 주를 찬양하겠나이까? 그것이 주의 진리를 밝히 드러내겠나이까? 아멘. 구절의 질문들, 이러한 질문들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을 찬양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가 죽어서 주님을 뵈었을 때에는 정말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그땐 누구나 찬양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무용담이 언제 나옵니까? 힘든 시기, 어려운 상황을 극적으로 극복할 때 무용담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현재 이 육신을 갖고 살아 있으면서 주님을 감사해 하고 주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시간은 정말 영원이라는 끝이 없는 시간 속에서 보면 정말 100년도 되지 않는 아주 짧은 그러한 시간입니다. 저희 몸을 갖고 있을 때 정말 주님께 감사하고 영광 올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정말 두번 다시 주어지지 않는 그러한 기회입니다. 다시는 오지 않는 그러한 기회입니다. 구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구덩이로 내려갈 때 내가 내 피에 무슨 유익이 있으리이까? 흙이 주를 찬양하겠나이까? 그것이 주의 진리를 밝히 드러내겠나이까?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이 몸을 갖고 있을 때 주님을 나중에 뵀을 때 모든 사람이 똑같이 찬양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찬양하지 않고 잊고 있을 때 주님을 저희는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고 난 뒤에 구원받은 사람이면 누구나 영광을 올릴 그 시간에 모든 사람과 같이 감사를 드린다면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이 시간 감사드리지 못한 것이 정말 나중에 후회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이제는 잘 되었을 때 주님께 찬양을 올리지 않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그때를 되돌아보시고 그때 주님이 함께 하셨기에 잘 되었던 것임을 인정하시고 그러지 못하셨다면 그렇게 감사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 회개의 메시지를 보내시고 지금은 그 높은 곳에서 내려왔을지라도 그 과거의 한때 그 자신의 높은 곳에서 과거에 더 이상 있지 않더라도 그 과거 한때 가졌던 그 영광을 자신이 가졌던 그 높은 그 만족함을 주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잠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위하여 나의 애곡을 춤으로 바꾸시며 나의 굵은 베옷을 벗기시고 즐거움으로 내게 띠를 두르셨나니. 아멘. 여러분 혹시 애곡, 정말 슬픈 노래, 애곡이 혹시 춤으로 바뀌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의 아픔을 주셨지만 곧 또한 하나의 위로와 기쁨을 주셔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신 기억이 있으신가요? 저희 교회에서도 얼마 전 침례의 문제 때문에 교회를 나가시며 저도 좀 힘들었었고 성도분들도 힘든 적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또 유해옥 자매님께서 마음이 힘드신 적이 있으셨는데 그후 얼마 안 있어 연락이 왔습니다. 둘째 따님이 침례에 순종한다는 소식을 전해주시면서 기쁨에 또한 차서 저에게 전화를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하나 나중에 보내주셨습니다. 스쿼미시의 한 호수인 것 같습니다. 침례를 받는 딸의 모습을 사진으로 보내주셨었습니다. 그렇게 멋있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도 그런 비슷한 기억이 있진 않으신가요? A라는 일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데 A를 상쇄시킬 수 있는 B를 주심으로써 A라는 아픔이 그대로 계속 있지만 그래도 B의 기쁨으로 생활을 지속할 수 있었던 그러한 경험이 혹시 있으신가요? 만약 그런 것이 지금 갑자기 하나 생각이 난다면 그것에 대해서 아주 잠시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4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위로 올라가셨어요. 오 주의 성도들아, 너희는 그분께 노래하며 그분의 거룩함을 기억하고 감사할지어다. 주님의 거룩함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거룩이라는 단어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것일 수 있습니다. 거룩이란 기본적으로 세상으로부터의 분리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라고 아무리 주장해도 그것이 뭔지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인간의 거룩한 삶이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따로 떼어 놓아서 그 떼어 놓은 것을 주님께 드리는 그것을 거룩이라 합니다. 그것을 또한 거룩한 삶이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거룩함을 느낄 수 있을 때는 우리가 세상의 어떤 관념과 세상의 그런 어떤 것과 세상의 것과 떨어져서 주님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주님의 거룩함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거대한 자연을 보면서 주님이 하신 일을 보며 주님의 거룩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힘으로도 만들 수 없는 그 거대함, 그 아름다움을 보면서 자연적으로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인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닌 그러한 세상 일에서 나를 분리시켜서 오직 주님께서 하신 일을 그렇게 바라봐서 자연에 집중을 했었을 때 자연 속에서 주님의 거룩함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때로는 세상의 일에서 떨어져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느낄 때 주님의 거룩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에서는 이상한 일이지만 그것이 주님을 향한 일이었을 때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과 기쁨 그런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주님의 거룩을 체험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수많이 주님과 믿음을 증거하며 죽어갔던 순교자들, 고통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이러면서 죽어갔던 그러한 순교자들이 주님의 거룩을 느꼈다고 믿습니다. 주님이 거룩하시기에 행할 수 있었던 그러한 일들입니다. 우리가 작은 믿음으로 올바른 믿음을 택하여 이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은 세상에 어떤 왜곡된 눈길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주님의 올바름을 택하였기에 그 안에서 느낄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을 향해 올바른 것을 잡았다는 느낌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만족감과 평안함을 느꼈다면 그것은 주님의 거룩함을 느낀 것입니다. 그런 순간이 있으셨으면 생각해 보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 올리시기 바랍니다. 혹시 앤 스틸이라는 분을 혹시 아십니까? 그녀는 영국의 브로턴이라는 곳에서 1717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목재상을 잘 운영하는 그런 사업가였으면서도 Particular Baptist Church라는 침례교회라는 곳에서 60년간 설교를 하며 사역을 했던 그런 아버지를 둔 딸이었습니다. 그녀가 3살일 때 그녀의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14살경서부터는 아마 지금 보기에는 말라리아였던 것 같습니다. 그 증상으로 계속해서 평생 병마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또 그로 인한 위장병으로 그녀는 평생 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그녀가 19살일 때는요, 말에서 떨어져서 낙마를 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허리와 골반의 통증이 평생도록 지속됩니다. 그녀가 21살일 때 로버트 엘컴이라는 멋진 청년이 청혼을 했습니다. 정말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었겠죠. 하지만 결혼식 바로 전날 밤 강에서 그 청년은 익사를 합니다. 그 뒤로 몇 번의 청혼을 제의받았지만 모두 거절하고 홀로 살다가 1778년에 죽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녀의 평생에 정말 수많은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시를 남깁니다. 그 중에서 144편이 찬송가 곡이 붙여지게 됩니다. 1808년 보스턴의 한 성공회 교회에서 찬송가집을 출판했는데 152편의 곡 중에서 59편이 그녀의 시였습니다. 1888년 출간된 침례교 찬송과 작곡 작사가라는 책에서 저자 헨리 버라지라는 사람은 그녀의 시 중에서 100편이 넘는 찬송을 최근 찬송가에서 볼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단하죠? 겉으로 보기에는 고통과 어려움만 있었던 그랬던 그녀의 삶. 그녀는 누구보다도 하지만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광과 감사를 주님께 드립니다. 인생에서 우리는 좋을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영어로는 peaks and valleys라고 얘기합니다. 산의 정상과 계곡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인생에서 고통은 참 많고 기쁨은 참 적다라는 것입니다. 고통은 참으로 오래가고 기쁨은 참으로 순간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참으로 기쁨의 감사를 드리는 경우가 참 적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분명한 것은 기쁨의 느낌도 오래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기쁨을 가져다 준 그 요인이 계속 지속돼서 그 기쁨, 그때 주셨던 기쁨의 그 요인이 계속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쁨의 느낌이 매우 짧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쁨의 감사를 드리는 경우가 인생에서 참으로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어쩌면 인생에 긴 고통과 짧은 기쁨을 주셨을지도 모릅니다. 기쁨을 계속 줘도 우리가 계속 감사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게 가끔 기쁨을 줘야 그나마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앤 스틸이라는 작사가이며 시인이나 오늘 시편을 지은 다윗이 저희와 다른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그들이 주님께 감사를 잊지 않고 적극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묵상하다가 주님께서 중요한 생각을 하나 주셨습니다. 우리 자신을 관찰하시면 우리의 기쁨이 아주 작은 일에 아주 순간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너무도 순간적이라 그냥 그 기쁨이 허공에 곧 흩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마치 알코올로 소독을 할때 금방 그 알코올이 피부에 닿자마자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영이 끼어 있어 어떠한 섬세함이 때론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아주 작은 기쁨이 순간적으로 있을 때 그것을 놓치지 말고 주님께 아주 순간적으로 짧게 감사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망각의 존재입니다. 순간 기쁨의 느낌에 결코 그 기쁨의 느낌이 하루도 가지 않고 저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혹은 같은 일이라도 오늘은 기쁜데 그 일이 내일은 더 이상 기쁨으로 여겨지지 않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저께 찬영이가 화장실에서 이를 닦고 있는데요. 그 뒷모습이 너무 사랑스럽고 건강하게 이를 닦고 있는 것이 정말 기뻤습니다. 이것은요, 정말 일상의 소소한 감사입니다. 기쁨입니다. 근데 오늘 그 모습을 본다고 기쁜가요? 아닙니다. 그러한 사랑을 순간 느꼈다면, 순간 그런 평안을 느꼈다면, 순간 기쁨을 느꼈다면, 순간 포근함을 느꼈다면, 순간 웃음이 나에게 있다면, 그때 그 순간을 놓치지 마시고 지금을 눈을 감고 감사한 것처럼 짧게 마음속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는 다윗이 자신의 집을 봉헌하며 주님께 감사한 그런 시를 보았습니다. 그 감사를 근거로 우리도 비슷한 상황의 인생을 짧게 돌아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러한 과거의 어려움이 있었어도 지금 여러분이 그것을 다 주님의 도움으로 이겨내시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저희 설교를 지금 듣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어려움과 기쁜 일들이 앞으로도 또올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과거에 우리에게 그러한 감사한 일들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앞으로의 인생에서도 기쁨과 감사의 일을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큰 덩어리의 기쁨뿐만 아니라 인생의 매일의 그 소소함에서 순간적으로 찾아오는 기쁨과 평안과 사랑, 그때마다 잊지 말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나오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서 감사라는 말씀이 진정 우리 것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오늘 시편의 맨 마지막 절이 또한 우리 것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마지막 절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12절 모두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내 영광이 노래로 주를 찬양하며 잠잠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오주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토록 감사를 드리리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짧게나마 저희 과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공급하심이 없었다면, 건져주심이 없었다면 저희는 오늘 이 자리에 있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앞으로 있을 저희 인생에서도 항상 주님 잊지 않고 주님을 가장 먼저 앞세우며 주님께 감사하고 또 기쁨과 영광의 찬양을 올리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인생의 세세한 아주 순간순간 오는 짧은 기쁨을 저희가 잊지 않고 그 순간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리는 저희가 되도록 주님 또한 함께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